본문은 먼저 읽지를 않고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축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보통 주일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좀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집중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고 축복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보다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훨씬 이제 수월해질 것 같네요. 우리가 성서적인 그런 수준에서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이죠. 간단히 제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축복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축복의 길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으로 축복의 길을 안내받았죠. 축복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인 그런 단절된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하나됨의 삶으로 변화되고 내가 전환되어가는 인생을 그 축복의 약속을 얻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내리시는가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다 간 후에 우리 이제 인생을 다 산 후에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뻐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약속을 받았고 축복의 길을 걷고 있으며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또 큰아들 에서를 속이는 그런 가족 간에 속이고 속는 그런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시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본격적인 시작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감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지금 여기 돌아왔다,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채어 받고 그리고 그 인생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살피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2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3장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기 땅에 또 큰 기근이 닥쳐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재앙들이 많이 닥치는 바람에 그 특별히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제 4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타국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죠. 애굽에서 요셉의 아들들과 자기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들과 또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생에 한 번 정도 닥칠 그런 어려운 일이라 싶으면은 이 야곱에게는 몇 번씩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고비를 또 잘 넘어가나 싶으면 또 작은 고난, 큰 고난 또 이렇게 닥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야곱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또 원수와도 같았던 그 형과 형 에서와 화해하는 그런 기쁨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야곱 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로구나.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자신의 고유한 자리가 있었음을 감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아 좋다. 뭐 이렇게 재앙을 받았으면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아 내가 지금 더 깊게 찾아야 할 내 자신의 인생에 고유한 자리가 있구나. 그것을 감지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수차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자신만이 살아야 할 인생의 길을 잘 찾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인생, 길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궁극적으로 성서의 인물들 중에서도 정말 매우 크게 그 성화된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자기의 인생의 끝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기꺼이 알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다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할 때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덕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을 본다고 해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잘 캐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덕담 수준은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손주들 또 자식들 하나하나씩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평가했고 그리고 그 평가에 합당한 그러한 축복을 해줄 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축복을 받은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것을 본인들이 고민할 때 내 인생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고 무엇이 발견되어야 하는지를 돕는 그런 의미에서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은 말만 축복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야곱의 이거는 야곱의 인생을 전부 다 대변하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그 사건이다라든지 그러한 어떤 기사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리 뭐 여기저기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믿음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특징들, 인생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특징들을 쭉 서술하고 있는 다소 긴 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죠. 근데 야곱의 믿음이 두드러진 곳이 어디였다라는 거죠? 그가 죽기 전에 자식 그러니까 특별히 손주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 거기가 야곱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나 기준으로는 참 금방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죠. 그래서 그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족속을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 말은 자기가 이제 노쇠해서 이제 기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깍듯하게 경배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가 이렇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결코 놓지 않는 사람, 풀어놓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어떤 경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표시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체험이 깊었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다 읽고 난 후에 우리에게 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돋보였던 믿음의 사건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손주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의 믿음을 대표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마지막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시작부터가 석연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제가 본문을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도 나오니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리고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죠. 그리고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이제 받아냅니다.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이 그 에서와 야곱 사이의 장자권을 파고 산 사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삭가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듣고서는 그리고 자기 작은 아들과 이렇게 협잡해서 그래서 이 축복을 받게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유쾌한 마음을 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그렇게 가로챈 장자권, 속여서 얻은 축복, 그것이 야곱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왔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만일 가로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된다면 속여서라도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말인가? 하고 또 물을 수 있죠. 또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행동이 비정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축복을 자기가 준 축복인데도 취소하지를 못하고 번복시키지를 못했는가? 그것이죠. 많은 의문점들을 야기합니다. 우리 굉장히 일부분은 깨림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의 도덕과 정의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도덕과 정의의 기준에 그 틀에 가려져서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질문에 저도 또한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4000년 전에 그 고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은 너무나 다른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키로 삼고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지 참 막막하게 마련입니다. 사회문화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Socio-cultural approach라는 그런 그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을 장황하게 듣는다 할지라도 아, 그 해석이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해석이나 어떤 그럴싸한 논리에 우리가 설득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우리는 볼 수, 인간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발견할 수도 없는 그 본질의 세계에서의 그런 비밀을 계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성경으로부터 우리 진리를 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에서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밝히 알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에 대한 관점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야곱의 행위가 옳고 그르다 이런 문제는 독자가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그래서 독자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행간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자 야곱은 분명히 축복을 가로채워서 그 축복을 얻었는데 그 축복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만큼은 번복할 수 없는 부동의 사실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쫓아가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축복을 저에게도 해주십시오. 남은 것 없습니까? 막 이렇게 애걸합니다. 그랬더니 이삭도 말하기를 네게 해줄 축복이 남아있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나 어떤 가상이 아니고 야곱에게 준 이 축복은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실제의 축복이었고 그것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그 믿음 내 장에서 이삭의 믿음을 평가할 때 또 딱 한마디로 이삭의 믿음을 하이라이트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야곱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런 행위를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것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삭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순종과 믿음의 그 극치의 절정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 거기서 희생제물이 되었던 이삭이 정말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았지 않습니까?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축복을 한 그것을 믿음의 또 행위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축복의 관점은 무엇이냐? 축복은 실제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소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끝날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본질적인 실제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에서에게 내린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말이 있었죠. 축복이 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졸라대니까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38절에서 40절까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네가 하는 대로 벌어먹고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달렸어 이런 말입니다. 너나 잘 믿고 살아.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은 너한테 달린 거야.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딱 나오죠. 마지막 한마디를 볼 때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말은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아주 잘 이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야곱을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치솟고 막 정말 자기의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종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이 야곱을 결단코 죽여버리리라 막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이후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20년 동안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인에 대한 계획이 20년 유보된 것입니다. 자, 그런 사이에 에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기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인생이 이제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먼 그런 인생이 되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깨달은 그것 때문에 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33장에 가서 보실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과 그 야곱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큰 환대를 하고 애정을 보이면서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가 얻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아버지의 축복이 자기 아닌 동생에게로 흘러갔다면 그 축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련과 아쉬움을 갖는 그 속박과 매임에서 벗어나서 나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이 내 인생의 본래의 자리이다.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가뜩이나 자기 멋대로 산과 들과 강으로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에서였죠. 그랬는데 그래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자리이다. 이것이 내가 얻을 축복이다. 야곱이 얻은 축복대로 누가 내게 경의를 표하면 그가 축복을 받고 누가 그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 나는 아니다. 그런 인생의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가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마음껏 뛰어다니는 인생 살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자리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다.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합당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 애들 전부 다 법관시키고 의사시켜야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본래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아이의 본래의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와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틀렸어요. 부모들은 못해요. 부모들은 여기서 인정하시죠?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긍정의 긍정의 이 눈빛을 빨리 보내세요. 학교? 부모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학교인들 별 수 있습니까? 따라가야죠. 살아남으려면. 다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희망을 남은 곳, 희망을 남긴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닙니다. 에서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또 그렇다고 가난하고 살고 뭐 빌어먹고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큰 그 자기 본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축복에 그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보스러운 인물로 그리고 그냥 우직하고 단순한 인물로 성경에서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간을 잘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영특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에 자기의 삶을 기초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것이었죠. 에서는 자유롭게 살자 이제. 뛰어다니자. 뭐 거칠 것이 없다. 여태까지 내가 잘 거기에 성장해왔고 나는 그 자격과 그 체력과 모든 것이 다 나는 갖추어졌다. 이것이죠. 그리고 궁극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주실 것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기대하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사람에게 축복은 무엇이며 축복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양은 다 다르더라도 내가 들어가야 할 내 본래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을 얻은 사람이고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이탈하고 그리고 개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축복을 향한 여정에서 그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스탈린의 뜻이 뭐 잠시 동안 이루어졌었습니다. 히틀러 개인의 뜻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김일성의 뜻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 개인의 뜻이 물론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비극 아니었습니까?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내가 바라는 개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극이고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뜻을 내 인생에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천국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얻은 자이고 에서가 어떻게 축복을 얻은 자입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히브리서 저자의 그들의 믿음에 대한 또 이삭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라기 로마서 같은 곳에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에서가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그런 자가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자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속사의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주된 도구로서 사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33장 강의할 때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제게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중수 목사님의 그 성경 공부 자료가 있는 걸 제가 쉽게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십 부를 카피를 해서 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한 부씩 가져가셔서 꼭 보십시오. 네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다 떨어지면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남께 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우리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자리와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뭐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듣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죠. 서로 짐을 지어주어라.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리하면 내가 비판을 받는다. 성령이 맺어주신 하나됨을 애써 지켜라. 이것이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 무언가 이제 그 나의 행실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야 될 그런 모습까지도 열매적인 그런 측면까지도 다 함께 보여주시는 그런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본질적인 그런 나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서로 짐을 지어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내 본질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본질의 자리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서 찾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얻은 축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한 축복의 말은 사실 앞서서 야곱의 인생을 간략하게 돌아볼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직후로 외삼촌의 내로 도망갔을 때 라반이 야곱을 섬기지도 않았고요. 경의를 표하기는커녕 속였죠. 그리고 부려먹었고 그 야곱의 황금 같은 인생길을 다 탈취해버렸습니다. 그 자기 형제들을 또 뭐 야곱이 다스리기는커녕 그 축복을 듣자마자 그 형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기에 바빴죠.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손주들을 축복했다라는 사실에 큰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야곱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신의 인생의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 이 축복하는 이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축복한 말씀은 야곱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구속사적으로 매우 큰 그림 속에서 주어진 그런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죠. 그가 구속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만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아주 주된 도구로서 통로로서 사용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야곱의 주변의 에서와 같은 자들도 당연히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이저 툴로서 사용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각 열두 지파의 시족격인 자신의 손주들과 아들들을 축복해야 하는 자리 바로 그곳이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준 이 축복의 실제는 너무나도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자였었다라는 얘기이죠. 축복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민족들이 야곱을 섬기고 또 그 나라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이 이제 오고 또 옵니다. 그 당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이후로 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유다도 아닙니다. 야곱의 집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역이 구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야곱의 집이다. 그렇게 야곱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한 야곱에게 그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이런 장구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어갈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게 뭐 우리 큰 대수냐 죽고 난 후에 몇천 년 뒤에 자기 후손이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게 위대한 축복이냐 뭐 당대에 자기가 좀 뭐 그렇게 살았어야지 라고 반문하신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가 지극히 깊으신 분이고 축복에 대한 병이 또 깊으신 분입니다. 자신이 이르러야 할 축복의 자리에 아직 머물지 못한 그런 가능성이 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자리와 위치를 빨리 발견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비를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비를 내리시는 그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속에 살다가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몇백 번, 몇천 번을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무너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축복의 소유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죠. 와,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한 축복의 대명사적인 인물이지만 그 자신이 대단해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죠. 이것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속이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두 번이나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이 야곱의 친가 쪽을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그런 속이는 그런 그 조상이에요. 그렇다고 외가 쪽은 좀 괜찮냐면 전혀 그게 아니죠. 이 앞으로 보겠지만 라반 얼마나 잘 속이는 사람입니까? 정말 속임수라고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자기 남편과 큰아들을 완벽한 연기로 속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야곱을 이제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면서도 하여튼 그럴싸한 변명, 정말 그럴싸한 이유, 그걸 얼마나 잘 들여서 이삭을 설득시키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그냥 그 요셉을 팔아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는 그 아들들 10명인데요 그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었지 않습니까? 10명이 완벽한 연기로 야곱을 다 속여버립니다. 깜쪽같이 속이는 집안이 바로 이 야곱 관련 양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속이고 속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서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인지를 살폈지만 이제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정말 쓰레기 같은 조건들을 보시지 않고 단지 당신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를 미리 보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노다지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눈치 보고 또 인정받고자 하고 이런 등등 우리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많이 살죠. 열등감에 갇혀서 자기 중심에 빠져서 모든 종류의 그 자기도취적인 증상들, 나르시시즘을 경험하면서 또 그것에 일구어내면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놓을 때는 내가 자신을 속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다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잃어버린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 이야기가 바로 나의 내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지만 그 바뀌기 이미 그 전에 우리는 나의 그런 속이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죠. 이거 야곱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서서히 자의적으로 스스로 진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인도와 자비하심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비교하고 눈치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그런 삶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이죠.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바로 내 영적인 바로 이 본래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참된 자리를 향하여 가고 또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를 부유하게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